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사람이 다 그 얘기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케 하시고 과연 우리의 빛된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 마음속 깊이 깨닫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은 아마 30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날 그 예수님이 증인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삶의 정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라고 있는 것은 남들이 뭐 흥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네가 흥하여지는 것, 언제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내 살림이 흥하여지고 또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흥하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소망이라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쇠하여도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쇠하여도 예수님만큼은 흥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하는 거죠. 설사 나 대신에 흥하여야 될 대상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들 마음에는 내가 쇠하여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좋은 게 좋고 또 노예 좋고 매부 좋아라고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한쪽도 쇠하여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하는 것, 이것이 옳다는, 좋다는 거죠. 근데 나는 흥한데 예수님은 쇠해진다. 이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는 뭔가 맞지 않은 말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한다는 것, 이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 30절 말씀에서 흥하여야 된다,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흥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대개 사람이 생각 흥한다는 것은 많아지고 발전되고 높아지고 이런 개념이에요. 점차점차 더 많아지고 점차 더 높아지는 것, 그리고 다시 말해 교회의 사람 수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것, 점점 늘어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흥한다, 부흥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수가 불교인 수보다 더 적다, 이런 그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 여러 단체들이 기독교인 수가 불교인 수보다 적어서 되겠느냐, 이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좀 불교인의 그 수를 앞질러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불교인보다 수가 적으니까 적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인보다 수가 더 많아져야만이 우리가 이긴 것인데, 근데 불교인보다 수가 더 적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불교에 지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인 수가 더 많다 이걸 가지고 불교는 지금 흥화가야 됐는데 기독교는 세워야 됐다 이런 느낌을 그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불교가 흥황하다 쇠하다 이런 것을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흥황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적어지면은 쇠하였다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종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흥한다는 이 말을 똑같이 사업 발전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사람 수가 많아지고 수입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흥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흥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그 생각도 바로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흥하여 된다 이런 말도 역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발전되는 거 사람 수가 늘어가고 교인 수가 늘어가는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흥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과연 세례 요한이 그런 의미로 흥하여야 된다 이런 말을 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지방으로 이제 가신단 말이죠. 유다 지방 가셔가지고 거기 유하시면서 뭘 하셨냐면은 22절 보니까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가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줬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보통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틀림없이 구원과 연관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들은 그 하나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듯 농담하듯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말씀처럼 살짝 던지는 그런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동 하나를 하셔도 예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구원에 대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는 의미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진짜 그 당시 물로 세례를 줬다면은 오늘날 물로 세례 주는 일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차지하는 의식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주셨겠느냐? 22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4장 2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4장 2절 보면은 누가 세례를 준 것이라고 말합니까?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왜 그 마치 뒤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왜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세례를 인해서 그 예수님이 세례 줬다는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그 자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준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세례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갖다가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 땅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4장 2절 말대로라면은 제자들이 실제로 주고 있겠지만은 22절 그대로 예수님 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유대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데 또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가까운 에노니안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양쪽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나 세례 요한이나 사람에게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시각에서는 두 분이 마치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두 분 다 유명하고 대단히 이름 높은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두 분이 세례를 줄 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구한테가 세례받게 받을까? 이런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죠. 누구한테 세례받을까? 둘 분 다 유명하고 대단한 그런 분들인데 내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부흥회를 하는데 동인동에서는 뭐 유명한 아무개가 하고 삼도동에서 또 유명한 아무개 목사가 강사로 설교한다 그럴 때에 이 두 사람을 다 아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좀 더 유명한 사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 쪽이 이기는 게 돼버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세례를 주고 다른 쪽에 요한의 세례를 줄 때에 사람들이 요한 말고 예수 쪽으로 더 많이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 요한 제자들이 성질에 났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보다는 요한이 더 먼저 나왔고 세례를 주는 것도 예수님보다는 요한이 더 선배라 그 말입니다. 요한이 더 선배고 또한 자기들 스승인 요한인데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준 그런 일을 해줬는데 자기 스승을 따르던 무리가 줄어들고 예수께로 다 가버리니까 화가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자기 스승에게 나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주변에 있던 자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득이다 이런 자기 불만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란 사람은 선생님이 증거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을 몰랐는데 이 선생님 덕분에 세상에 그를 알게 되었는데 지금 그 사람이 선생님께 온 사람을 뺏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교회와 교회가 서로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이걸 생각하면서 그 보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 어쨌든 제자들의 그런 말에 대해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그 27절부터 보면은 만일 하늘에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서야 하리라 하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이 한 말 가운데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죠.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이 말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교회에 모이고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정작 교회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이만큼 모았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줬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모았다는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많이 모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요한은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우리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느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본래 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다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내게로 보내시고 하나님도 내게서 다른 얘기로 가시게 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된 일이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이런 말을 대할 때에 우리는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람의 수싸움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교회 이렇게 하면서도 내 교인이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을 절대로 못 참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가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교회를 지키려는 욕심으로 존재하는 것밖에 기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맥박이고 참 깊는 것은 내 교회에 나오던 교회인이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교회 숫자가 들어지니까 이건 맥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믿음이 전혀 없는 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신자람 요한처럼 그들이 어디 내 교회이더냐. 다 하나님이 준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준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데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시는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고백이 있어줘야 하겠죠. 이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이런 말 할 때에 사람은 또 금방 하는 말에 그런 전도하지 마란 말인가 또 이런 말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준다면은 사람이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것이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도를 갖다가 단지 교인수를 채우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요한이란 이 사람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모으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나를 따른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모으는 걸 자기 일로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 모아라고 자신을 예수 앞에 보내지도 않았다는 걸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요한은 자기의 그 사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 이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 단순히 신랑의 친구일 뿐이다 이렇게 말해. 신랑의 친구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데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겠다. 다시 말해 요한은 기쁨이 뭐냐면은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말이죠.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를 나는 단지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증인의 역할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이죠. 신랑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신랑의 들러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신랑 친구의 임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또 신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생각해 봅시다. 결국 요한의 임무가 뭐냐면 단지 예수님이 누군가를 증거하는 이게 요한의 임무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증거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신랑 친구의 기쁨이 커진다는 겁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진 그의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오직 예수보다 좀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지 내 길을 준비하고 내 길을 닦기 위해서 오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 요한에게만 해당된 일이냐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된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린 다 같이 세상에 내 길을 닦고 있고 내 길을 위해 지금 살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는 작아지고 사라짐으로써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기쁨 오직 예수님 흥하는 것. 이게 요한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흥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냐 이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교회에 사람 수가 많아지는 이게 흥하는 것이고 그것이고 예수 흥하는 것인지. 그래서 요한은 나에게는 사람 수는 적어져야 되고 예수께 가는 사람 수는 많아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흥함을 얘기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놀러 오신 것이 아니죠. 분명히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일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 일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예수님의 일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사히 죽으시는 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일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세계에 볼 때 죽는 건 실패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성공인데,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성공이다는 거예요. 성공이다. 그게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주님의 일이 성공이란 죽으시는 것인데, 이것으로 예수님은 흥했던 것입니다. 죽으시는 일로. 근데 대개 세상적인 생각이 어떤 것이냐면, 죽는 것보다 살아가지고 이 땅에다가 큰 세력을 모으는 것이 더 성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돕는 것은 예수님 죽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생각 했잖아요. 나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죽을 말려 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주를 돕는 수준이었어요. 왜냐하면 죽는다는 건 실패니까, 주님 왜 실패 길을 갑니까? 살아남는, 그래서 영광 드리는 그 성공을 길을 가라,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의 말에 지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성공이라는 건, 주님이 예수님이 흥한다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셔야 될 그 이유, 또 그 사실, 이것이 만민에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가 그 이유를 알고 주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흥해지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자가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흥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부흥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 교회 부흥하는 것이 예수가 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거리가 멀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흥하도록 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 주께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님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 사실을 알고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어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우리 가족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몽땅 짊어지고 홀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서 주를 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이 다 이루실 뿐입니다. 우린 다만 도구니까 우리는 마음껏 사용해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예수를 흥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죽지 않고도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필요 없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건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건 결국에 나는 흥하여지고 주님은 쇠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십자가를 필요 없는 것으로, 십자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면은 그게 바로 예수를 쇠하게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변화하는 것, 이것도 모두가 다 십자가 능력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했고, 내가 그에게 말씀을 잘 전했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회개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은 결국 내가 그를 믿게 만든 것이지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는, 이런 게 지나지를 않잖아요. 결국 내가 한 일이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무시하고 밀쳐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 이 말 자체가 결국은 우리 중간에서 예수님을 뽑아내버리는, 십자가 없애버리는, 여기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희생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은 내 희생을 보고 내 사랑으로 감동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만 기억하고 살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으신 십자가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내가 뭔가 한 게 있으면 나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나는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사람의 관심을 몽땅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것. 나이를 보지 말고 인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 주의 십자가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니까 주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을 흥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하든 말든 관심 없고 나의 흥함을 위해서 내 높아진 걸 위해서 떠들고 살아가잖아요. 내가 뭘 했다. 이것이 바로 나는 흥하고 예수님을 취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그 말 그대로 나 말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뭘 해도 우리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예수님을 위해 살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안 알아준다 해가지고 섭섭함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과연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다 이해를 하고 주 앞에 나오는 그걸 볼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게 신랑의 친구로서의 누리는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높아진 기쁨이 아니고 내가 바라보는 주님을 믿는 자가 많아질 때에 그 주 앞에 죄인됨을 고백한 자가 늘어가는 걸 볼 때 그걸 볼 때에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게 신랑의 친구로의 기쁨이라는 그런 얘기죠. 내가 칭찬받는 그걸로 기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 잘 되어가는 것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세워지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 이런 요한의 고백이 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흥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흥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로 이 땅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증인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심으로 주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고백과 같이 내가 흥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과연 주님이 나로 인해서 흥해지고 있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멀리 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항상 이런 고백 속에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의 흥함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오직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잘 되고 내 가진 것이 늘어나고 내가 발전되고 이런 모든 걸 우리 소망 있고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 속에 기쁨은 내가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고백을 두고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지금 깨닫습니다. 나는 세워지고 오직 예수님이 흥해야 한다는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마다 주님만 높아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십자가 능력만 드러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흥하게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것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잘 된 것이 성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그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그걸 볼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